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4절까지 조금 긴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보아도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어느 정도 인격의 문제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75세쯤 되었을 때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점점 더 합당한 믿음으로 이제 자기의 삶을 가꾸어 가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 갔던 것이죠. 우리도 각자가 인생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 주어진 여정을 걸어가는데 늘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합당한 믿음으로 자꾸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동료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 피조계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새롭게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죠. 이제 그것을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한 이제 진리의 그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카톡방 우리 같이 할 때 여러분들이 질문도 주시고 하면 그 오는 주일날 설교 시간 통해서 질문에 답변하는 것도 제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다 더 깊게 그리고 또 선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또 그것을 누리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배경을 좀 살피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영적인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영적인 배경이라고 하면 이제 성경적인 그 지식에 근거하는 그런 배경이니까 뭐 특별한 뭐 어디서 뚝 떨어지는 그런 환상의 배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공부했고 또 지난 두 주간에도 제가 영적 안내방에서 올려드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면 아브라함의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간략하게 제가 줄여서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세계를 많이 맡기셨어요. 그리고 돌보고 다스리도록 대리통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본분.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제 죄성을 갖게 됐죠.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성향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다시 회복의 여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여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때 가인의 이제 때에 가서 그 아들이 시기하고 살인하는 죄를 지었죠. 죄성을 가졌으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타이르시고 설득하시는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떠날래요 하고 떠났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아담의 또 한 후손의 계열이었던 그 셋의 계열, 경건 계열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계열 사람들까지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노아 시대에 가서는 뭐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부패와 폭력이 만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이죠. 그래서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는 노아와 그 가족들만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게 홍수 심판의 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로 이제 노아를 시조로 하는 또 새 인류가 번성했죠. 그런데 이들 또한 하나님과 동료 사람들과 피조계를 그 본분에 따라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단만을 위하고 또 인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힘의 역사를 추구하고 또 힘을 길러내는 그런 반창조적인 특징이 주도하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을 또 심판하셨죠. 그 심판은 홍수 심판과는 다르게 흩어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노아의 후손들도 영적인 본분을 지닌 그 삶, 영적인 그 가치가 담긴 삶, 즉 하나님을 높이고 피조계를 섬기고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본분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고 자기 집단밖에 안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에 모였던 사람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참 직분의 가치를 잠시 유보시키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제 새롭게 하실 무언가 하나님의 영적인 품고 계시는 시간을 이제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심판은 무너뜨리고 흩으시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하시려는 최종 목적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려왔죠. 자, 다시 한번 무엇을 새롭게 하십니까?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인간의 본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존재부터 잘 들여다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잘 성찰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그 가르침을 잘 배워서 우리의 본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피조계를 잘 돌보는 그런 본분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본분을 회복하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크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동적인 동력의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만 역사하지 않아요. 그 생명의 복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또 세상으로 흘러가고 하는 그런 흐르는 복이 우리에게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본분을 회복할 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 사건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 위대한 일을 행하셔요. 즉, 흩어진 것은 본분을 유보시키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본분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가운데에서 창조의 회복, 인간의 본분의 회복을 위해서 한 가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우르라는 지역의 그 특징이 뭐냐면 세속을 대표하는 상업적이고 그리고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또 문명도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이제 한 지역이었고요. 또 성경에는 바빌로니아의 우르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 똑같은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던 그 때는 주전 20세기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때는 중기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그 변화가 아주 컸던 시기였습니다. 1920년대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우르라는 지역에서 그 아주 그때 고대 문물을 발견했습니다. 유물들을 발견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의 물건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 마을 전체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정원을 둔 방을 뭐 열 몇 개를 가진 그 호화 2층 주택이 발견이 되었고요. 또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졌으리라고 그 추정되는 그런 의회 건물도 발견이 되었고요. 여러분 그 지구라트라는 그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 수메르 족속의 그 아주 발전시킨 그 상징적인 그 문물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바벨탑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큰 그 평지에다가 넓은 평지에다가 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그 벽돌 같은 것들로 산을 만들고요. 높은 산을 만든 그 위에다 또 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지구라트. 영어 스펠링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구라트를 찾아보시면 그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광경이 이제 그 이미지로 우리에게 우리 이미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발전된 그 지역 속에서는 지역은 이방신들의 집합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뭐죠? 형상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잘 파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그 이방신들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당시 이제 잘 나가는 그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명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하고 좋은 그런 시기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창조주가 어떻게 이 세상을 그리고 또 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가? 사람은 그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축복이 되는 생명의 복을 누리는 길인가? 이런 거에는, 이런 본질적인 것에는 완전히 까마득해진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때 주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1장 27절부터 보셨는데 그 가족이 이제 하란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하란은 시리아의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좀 널찍막한 나라 있죠. 그 나라에 이제 하란이라는 곳으로 옮겨가서 머물렀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하고 고향 우르를 떠난 것은 맞는데, 그런데 하란에서 머문 이유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그러다가 데라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최종 부르심의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불러주신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은 이제 배경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이 이제 관계를 이제 새롭게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으신 본문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벨 사건 이후로 흩어짐 속에서 창조주와 이런 만남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만남이 전혀 없었습니다. 창조 이후 노아 시대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바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아주 큰 개막식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인류 그리고 노아의 인류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인류가, 믿음의 인류가 기대하기는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자꾸 아담의 인류, 노아의 인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무슨 뭐 다른 종류의 인간을 말하는 것인가? 저 사람은 인간 호모사피엔스를 믿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각종 다른 종류의 인간을 믿는가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은 통 속의 호모사피엔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결정적인 큰 사건을 고려할 때 그렇게 구분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첫 절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훗날에 다윗의 때에도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린 것도 암시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새 시대가 열려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항상 동일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진정한 회복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고 인도하실 때 독특한 방법을 이제 쓰시는데, 말씀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데도 조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언약의 방식으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약, 약속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서로 언약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잘 지키시고 또 언약을 맺은 상대인 아브라함도 그 언약을 잘 지키고, 그럼으로써 주님이 목적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면 먼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게 보여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를 가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 첫 번째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직 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사례가 자식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나온 것을 아까 보셨죠? 아들이 없는데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로는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러면 그 잘 따른 그 믿음의 본으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복의 모델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모델이 된 그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믿음의 본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과 저주의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그래서 이것이 복과 저주의 원리예요. 말하자면 그 원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복의 주관자가 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을 주는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저주를 하는 분도 하나님, 저주를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 인정해 드리면서 살아야 하는 바로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내용을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서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것입니다. 몇 번 나오는지 세다가 잊어버릴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은 섬세하시고 또 굉장히 그 사랑하시는 이 자비세요. 자비로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번 말했으니까 들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기초 위에 좀 더 확대된 그리고 좀 더 구체화된 그런 형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언약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아브라함과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바르게 되고 더 깊이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것은 바로 이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방식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늘 유지하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의 뜻을 더 깊게 알게 하시고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자꾸 이제 상기하고 이 언약대로 살고자 애를 쓰게 되면 자기의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이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오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을 회복시키시려는 그렇게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딱 이렇게 보게 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생뚱맞은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덴에서 이미 보여준 그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이 이미 거기서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있습니다. 에덴도 그 특정한 장소였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많은 후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그 백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복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 에덴에서도 복을 흐르게 하시고 멈추게도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영역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 중요합니다.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믿음의 백성들, 우리예요. 즉 아브라함 시대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낳는 백성들, 후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나 지금이나 주님은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살게 된 아브라함은 그럼 이제 좀 뭐 특별한 뭐 우리와는 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처럼 삶에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또 실수와 상처도 많고 당하는 일도 많고 우리 모두가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일도 많고요. 세상에 기쁜 일만 있는 사람 없고 슬픈 일만 있는 사람 없죠. 이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고 배울 때 과연 사람이 이러한 슬프고 또 뭐 아프고 뭐 기쁘고 뭐 이러한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눔을 갖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믿음을 가졌던 선진들의 그 믿음의 그 행동과 삶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까지 이제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믿음을 따라서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 무엇이 특징이었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마치 자기가 이제 당도한 그런 나라처럼 반겼으며, 이 땅에서는, 여기 중요합니다.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본향을 그리워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하늘의 고향.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도시라고 했는데 한 성, 즉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완성된 단계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아직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길손과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길손과 나그네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내가 떠나왔던 그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태어난 그 고향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길손과 나그네 신세 벗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고향이 아니고 하늘의 고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길손과 나그네 신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그네 신분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이 길손과 나그네라고 고백한 것이 자기를 한탄하고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것일 거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으실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얻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길손과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이 고향임을 알 때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벗어날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완성된 나는 그 고향을 바라보는 그 방향성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오늘도 우리가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일을 만날 것입니다. 그중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는 뭐 중립적인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길손과 나그네임을 고백하면 나는 이런 일들을 딛고 넘어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늘이 나의 고향인 사람이다. 나는 거기에 나의 진정한 위로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힘이다. 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늘로부터 온 존재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던 중에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지만 자랑스러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삶의 가치를 규정하지 못해요. 그거는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예비하시고 완성시키실 그 성이 있다. 고향이 있다. 거기에 나는 영광스럽게 입성한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정말 감동스러웠다는 것이 주님이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도 부끄럽고 자책하고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요 막 이런 마음 들고 그리고 아 그때 내가 잘못했죠 하나님 쏘리 아니라는 거죠. 그때 가서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자책하고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규정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삶이 얼마나 우리 삶을 망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족과 우리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자기가 잘못해도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를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족하다, 뭐하다, 뭐 겸손의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찢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한순간도 가치없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을 통해서 희노애락이 담긴 그 순간을 통해서 본향을 향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없이는 내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가치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주받은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남들이 보기에 뭐 내가 생각하기에도 아 이거는 정말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없으면 나로 하여금 길손과 나그네임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향, 예비하신 본향을 향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일의 가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 방향성을 잡게 하는 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희노애락의 어떤 일도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향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향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이제 걸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에덴의 회복의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묵상반 이제 참여에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정말 크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모두에게 늘 채워지고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흩어지고 인생의 영적인 모든 방향성을 잃고 그리고 자기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 시절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만나주시는 그 위대한 영적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고치며 무엇을 내려놓으며 살아갔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정말 본향 바라보는 그 믿음, 그 기저에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